골로새서 50번 메시지. 그리스도가 모든 면에서 대치되어짐.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고찰해봄에 있어서 우리는 계시와 체험, 양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면에서 대치되어졌음을 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만유를 포함하며 동시에 광대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옛 창조인 우주와 새 창조인 교회 모두에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새 창조는 옛 창조인 우주만큼 광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만유를 포함하지만 광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원초의 창조와 새 창조 모두에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광대하며 동시에 만유를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세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만유를 포함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분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사실은 그분의 광대성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넓이요, 길이요, 높이요, 깊이이십니다. 만유를 포함하고 광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바울의 서신, 즉 특히 골로새서 안에서 적합하게 충분히 명백하고 분명하게 발견됩니다. 1장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따라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 성경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를 완성시키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골로새서가 없으면 성경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즉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을 갖지 못했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분의 계시가 완성되어 기록되었으며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벗어남.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시를 그들의 손안에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적절하게, 명백하게, 강조적으로 완전하게 계시되어졌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체험 안에서 그분은 다른 많은 것들에 의해 대치되어 왔습니다. 비록 이 나라에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우리 가운데에도 해당됩니다. 특히 문화가 그리스도를 대체했습니다. 1961년에 나는 의문율법 아닌 생명의 그리스도 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 안에서 나는 문화에 관해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썼을 당시 나는 문화가 우리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가장 강하고 가장 간교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년보다 훨씬 전에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어느 것도 원치 않으심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 이상이 분명하지만 나는 여전히 적절하게 그리스도를 살지 않음을 자백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나는 그리스도에서 다른 것으로 벗어나곤 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개의 경우 우리는 오직 영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만 그리스도를 삽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적게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른 것들에 의해 대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치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당신의 겸손에 의해 대치되는지도 모릅니다. 자연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 대신 자신의 천연적인 겸손을 삽니다. 천연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속으로 자랑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뽐내는 이 겸손이 그리스도를 대체합니다. 사실 그러한 겸손은 하나님의 눈엔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불쾌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많은 것들에 의해 대치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근면이나 솔직함이나 정직함 등에 의해서 대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대신 우리는 이러한 천연적인 속성들이나 특성들을 살 수 있습니다. 은사와 지식에 의해 대치된 그리스도. 신약에서 세 책,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들이 그리스도의 대치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은사와 지식을 처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은사에 있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영적 지식을 포함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들을 합당하게 돕지 못했고 그들의 은사는 그들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왔을 때 그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지식과 은사에 의해 점유당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곧 십자가의 생명을 살 필요가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었고 헬라인들에게 그분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한 그리스도는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보다는 휘황찬란한 그리스도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마침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었으며 지식과 영적 은사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리스도는 지식과 은사에 의해 대치되었었습니다. 오늘날 초자연적인 은사 운동 안에서도 역시 그리스도가 은사에 의해 대치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 은사 운동의 집회 중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으며 합당하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지식과 은사에 의해 대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또한 종교의 각종 형식과 의식과 규례에 의해서도 대치되고 있습니다. 종교에 의해 대치된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유대교에 의해 대치되었음을 봅니다. 유대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과 할례와 규례와 전통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이 종교 안에서 진보했으며 그의 동료들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 안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율법과 할례와 전통을 갖고 있는 유대 종교에 의해 대치되었는지의 기록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그러한 종교로 대치했을 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조차도 그리스도에게서 율법과 할례로 돌아서도록 영향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혀 유익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실상 그리스도를 무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이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 효능이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음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더욱이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할례와 많은 의식들은 하나님에 의해 명해진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외관상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의 구성 요소들인 율법과 할례와 규례들은 그리스도를 대체했으며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것들에로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경우 그리스도는 종교로 대치되었습니다. 문화에 의해 대치된 그리스도. 골로새서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문화에 의해 대치되었습니다. 어느 문화이든 수많은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서구 문화는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과 로마 정치 등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 골로새 지역에 있는 문화는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과 금욕주의와 신비주의와 영지주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문화라는 단어가 이 책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강하게 지적되었으며 암시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 바울은 세 사람 안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인도 스구디아인도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가리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종교를 언급하고 반면에 야인과 스구디아인은 문화를 언급합니다. 이처럼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문화임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 세 권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지식과 은사에 의해 율법과 규례를 가진 종교에 의해 문화에 의해 대치되었습니다. 고린도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지식과 영적 은사에 의해 대치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 은사운동의 집회가 상당히 생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집회들이 생동적인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 아닌 다른 것 때문입니까? 만일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체하기 위해 들어올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지식이나 은사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다면 종교나 문화에 의해 대체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어떤 율법이나 규례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어떤 주의들이 그분을 대체하기 위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부과한 문화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세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면에서 대치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연적인 특성으로 대치됨. 일상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천연적인 특성에 의해 자주 대치됩니다. 가령 어떤 형제는 성급하고 다른 형제는 느리다 합시다. 성급한 형제는 자동적으로 그의 천연적인 성급함을 따라 살고 느린 형제는 그의 천연적인 완만함을 따라 삽니다. 성급한 형제는 자주 실수를 범하지만 느린 형제는 흔히 꾸물거립니다. 한쪽의 경우에서 그리스도는 성급함으로 대치되고 다른 쪽의 경우 그리스도는 느린 것으로 대치됩니다. 당신이 성급한 사람을 좋아하든지 느린 사람을 좋아하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연적인 성급함과 느림 둘 다에 의해 대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삼. 최근에 한 집회에서 어떤 형제가 자신의 문화를 떨쳐버리겠다고 일어나서 선포했습니다. 그 후 나는 문화를 떨쳐버리려는 시도는 다만 또 다른 형태의 문화, 즉 문화를 버리는 문화를 낳을 뿐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떨쳐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문화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 살수록 더욱더 우리의 문화가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질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문화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문화를 그분 자신으로 대체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성경 안에 완전하게 계시되었음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가끔 성도들은 교회 집회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집회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되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주의합니까? 아니면 단지 어떤 종류의 집회만을 갖길 원합니까? 교회의 집회는 연극이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전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관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계속 나아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체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살도록 거듭거듭 격려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에 관해서 주님께 시험받을 때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있지 않음을 자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살도록 은혜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만일 우리가 일관성 있고 충분하게 그분을 산다면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대치되어졌는지에 관한 빛을 본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는 대신 다른 수많은 것들을 살고 있음을 주님께 자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제가 자백할 것은 당신으로 그다지 많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깨끗한 삶, 심지어 순수한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를 살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죄짓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잘못하지 않으려고 조심해 왔지만 당신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수년 전 나는 실패와 잘못된 행위들을 자백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부족함을 자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백 중 대부분이 한 가지 것, 즉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부족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그러한 자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일한 계명들. 신약에는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한 가지 유일한 계명이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유일한 계명이 있듯이 믿는 이들에게도 유일한 계명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살라는 것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이라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라면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대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이들도 그리스도를 사는 대신 많은 것들을 할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유일한 죄는 그들의 불신, 곧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의 유일한 죄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정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근면하며 또 많은 점에 있어서 성경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덕이 있는 사람에 불과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이 없어야 함을 보는 것은 매우 중대합니다. 특히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유의 문화에 의해서도 대치되지 말아야 함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물려받은 문화와 스스로 만들고 부과한 문화 둘 다에 있어서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 외에 다른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화에 의해 살 때 죄된 어느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생활은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겸손과 사랑과 근면과 같은 것들에 의한 생활의 실행을 정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거주하심.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 모두를 제시합니다. 한 면에서 이 책은 광대하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계시합니다. 다른 한 면에서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거주하신다는 명백한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바울이 말한 1장 27절을 언급했습니다. 광대하시고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사실상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단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반드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을 위해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하늘 보좌 위에만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는 있지만 그분을 체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광대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며 하나님의 분배의 중심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분은 보좌 위에 계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분을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분명히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리로 그리스도가 오직 하늘에만 계시고 믿는 이들 안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어떤 근거로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 안에서 그 영으로 대표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까?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오늘날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시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우리를 반대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 3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리스도는 주관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깊고 비밀스러운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또한 매우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3장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에게 더 주관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과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 2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건축됨으로 그분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 안에서 살고 행동하고 처신하고 우리의 존재를 갖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주관적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만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땅 위에서 그분 안에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이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에게 주관적이실 때만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음과 그분 안에서 건축됨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았고 그분 안에서 건축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식물들임을 가리킵니다. 그분 안에서 행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분 안에서 건축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의 부담은 골로새서에서의 바울의 의도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다른 모든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고 또한 그분 안에서 건축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할 것이며 그분 안에서 살고 처신하며 우리의 존재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